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8월 26일 화요일 하나님의 원래 계획 출애굽기 23장 20에서 33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무력으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 땅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었다. 그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된 것이었으므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주어졌을 것이다. 약속의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는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통해 이미 보여졌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셨고 그들을 죽이려는 자들을 물리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 애굽인들이 패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아수르왕 산헤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이 많은 중무장하고 잘 훈련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싸울 필요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이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이 그의 후손에게 바로 주어지지 않고 400년 후에야 주어질 것이라고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가나안 땅 거민들의 악과 관련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도 자비롭게 대하시며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을 주셨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지속적으로 거역했다. 그 나라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땅을 히브리인들에게 새로운 영토로 주셨다. 또한 하나님은 첫째, 악한 나라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보내어 둘째, 왕벌로 백성들을 쫓아내는 두 가지 특이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보다 앞서 그 나라들을 몰아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새 영토에 도착하기도 전에 적들은 그곳을 버리고 등을 돌려 도망갈 것이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하나님의 천사였다. 이 사자는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영토를 정복하고 그들을 보호하신 그리스도이셨다. 그분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따라야 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분의 지도력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의 전진은 어려워질 것이었다.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이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무력으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 그분의 지도력과 뜻을 따랐다면 그것은 특별한 선물로 주어졌을 것이다. 묵상.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에게 그들의 길을 바꿀 수 있도록 오랜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기다리십니까? 적용. 이방 백성은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한계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 정복은 전부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성벽과 거기 포함한 것은 모두 그 땅의 처음 열매로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하였다. 또 가나안 정복은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싸운 싸움이 아님과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과 그들이 재물이나 명예를 구할 것이 아니오 그들의 왕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아야만 하였다. 부조화 선지자 491. 일을 계획하고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서 노력하지만 자주 초조하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야 찾았네. 오늘 저는 요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해 기울어가던 시기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계속 타락해 가며 국가적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북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하나님은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빼내어서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아수르에 파송할 계획을 세우시고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요나에게 이제 며칠 후에 니느웨로 발령을 낼 테니 너는 갈 준비를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니느웨 수도로 들어가서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너무나 악해서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별을 그곳에서 전하면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될까요? 거의 100%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너는 목숨을 걸고 느니웨로 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선지자인데 갑자기 짐을 싸가지고 요파로 내려가서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어디인가 하면 그리스를 지나고 로마를 지나서 거의 서쪽 끝에 지브랄트 해협이 있는 스페인의 남쪽 해안인 남쪽 해안에 위치한 타르테수스라고 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방향으로 떠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요나의 다시스 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즉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을 때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그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하며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움직이는 방향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과 반대였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요나가 원래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갈등을 빚던 그런 문제 많은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내에 어떤 곳에서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문제였습니다. 만약 두로나 시돈이나 심지어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면 아마 요나는 얼마든지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자신의 민족을 괴롭힌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였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요나의 입장에서 이 아수르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멸망당해야 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요나는 이런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선지자로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주님의 명령 앞에 다 순종하며 살아왔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다른 모든 명령은 제가 다 순종할 수 있지만 이 니느웨만큼은 어렵다고 고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니 이 요나가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수도 없이 고민하며 갈등하다가 그러다 드디어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요파로 내려가서 다시스행 배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나의 이 다시스행은 하나님께서 선교하러 가라고 하시니까 가기는 갈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니느웨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인 다시스로 가겠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나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100%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한 대로 내 양심에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순종하는 신앙.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수준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힘든 상황에서는 돌아서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한 사람만은 안 된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내 감정이 힘든 부분에서 순종을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 순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내가 모든 것은 다 순종할 수 있지만 이 아들 이삭만큼은 힘듭니다라고 부르짖은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대부분 다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요나에게처럼 아브라함에게처럼 내가 정말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는 그것, 어쩌면 정말 할 수 없다고 하고 정말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들어올리고 전진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적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한 분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매번 성도들과 다투고 해서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어서 위로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다시 이분 때문에 직원회가 엉망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마음이 크게 상해서 그 직원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근데 계속 양심에서는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가 목사지 않냐고. 그러니 빨리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그분을 위로해드리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제 감정과 제 정서상 이게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상황에서 그분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계속 제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제가 목사로서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는데 그분이 전화를 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전화벨이 울린 다음에 그냥 거기서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전화를 했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흉내내며 내가 내 양심에 찔리지 않을 만큼만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어쩌면 요나의 심정도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길이 최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자니 선지자로서 양심에 찔려서 다시 쓰라고 하는 순종의 대체물을 만들어서 나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척, 순종을 흉내내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요나는 이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려고 요파라고 하는 항구를 향하여 내려갔는데 그런데 당시 그 요파에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파는 항구가 아주 좁고 또 수심이 깊지 않아서 다시스로 왕래하는 대형 선박이 정박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더하여 이 요파에서 다시스까지의 거리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아주 먼 거리여서 그것을 왕래하는 배들이 없거나 있어도 가뭄에 콩나듯 뭐 한두 번 있을 정도였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가 요파로 내려가자마자 그 항구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년에 몇 번이 없을 그런 배가 이 요나가 요파로 내려가자마자 바로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를 보면서 요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 다시스를 향해 나가는 이 요나의 길을 놓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요나는 욥바로 향해 갈 때까지는 내가 과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일까 하는 이런 마음 속에 수많은 찔림과 불편함과 불안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 아니라면 이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요나가 가려고 하는 그 다시스 행 배가 요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는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그런 배인데 그런데 그곳에 그 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 아닌데 그래서 막 양심이 찔리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계속 그 잘못된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어떤 도움이 찾아오면서 그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오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치 다시스로 가는 길에 나타난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거짓된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자기 합리화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양심의 갈등이 사라지고 우리는 평안하게 다시스행 배에 오르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더 큰 파멸로 몰고 가는 사단의 속임수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나는 기적같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면서 이 상황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 속에 이제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본문에 보면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그동안의 갈등과 불안에서 놓여나며 평안하게 깊은 잠을 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영적 갈등이 사라지고 이제 평안하게 잠을 자기 시작한다. 이것은 어쩌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양심이 마비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죄악 속에 침몰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요나서 전체에서 요나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는데 죄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아무런 찔림이 없는 것, 이것은 마치 내 몸에 암덩이가 자라면서 점점 커가고 있는데 아무런 통증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악의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창궐하여 일어나고 있는데도 내 양심에서 알람이 울리지 않고 우리의 영적 면역 시스템이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끝이 오고 있다고 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큰 위험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신 하나님은 이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요나를 살리기 위해 이제 어떤 일을 하고 하시게 되는가 하면 이제 외부에서 오는 큰 충격을 가해서 요나를 깨우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풍을 일으켜서 요나가 탄 배를 막 뒤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의 태풍은 하나님께서 잠자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 흔히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대풍으로 배가 파선 지경까지 가면서 배 안이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아직도 이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르고 혼자 배미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늘의 모든 빛을 차단한 채 그 매미창에 내려가서 깊은 영적 잠을 자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아무리 요란하게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오고 있는데도 나의 위험한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위험한 곳에서 도대체 나오려고 하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이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깨어나지 않고 저렇게 해도 일어나지 않는 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또 한번 움직이시는데 그것은 바로 직접 선장을 통해서 요나의 잠을 깨우러 뱀 이창까지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선장은 막 동문서주하면서 배를 살피다가 뱀 이창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막 야단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지금 배가 파산하기 직전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다 자신의 신을 부르고 있는데 근데 너는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는가라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너도 만약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너도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지금 배가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요나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토록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숨어 다니던 이 요나가 그래서 땅끝까지 달아나려던 이 요나가 마침내 거칠게 불어대는 그 대풍 앞에서 하나님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그 폭풍이 몰아치는 그 엄청난 인생의 위기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은 어쩌면 이런 소리였을 것입니다. 요나야, 이제 깨어나라고. 제발 정신을 차리라고. 너는 어찌하여 다시 쓰러 가고 있는 거냐고. 그 길은 나를 등지고 살아가는 나와 멀어져가는 길이라고. 그런데 너는 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찾아 너를 구하기 위해 이곳까지 달려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간곡히 호소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이 바람이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고난을 끝내는 방법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속으로 들어가 3일간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무덤 같은 곳에서 마치 깊은 죽음의 기간, 회개의 기간을 갖고 난 후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요나서 1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속으로 자신을 던지는 이 3일간의 깊은 죽음의 시간을 통해서 드디어 요나의 개인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신에게서 멀리 달아나는 그 요나를 찾아가신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때로 그 하나님은 시련의 폭풍을 몰고서라도 혹은 여러분의 인생의 둥지를 막 뒤흔들면서까지도 여러분을 찾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요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흔들리는 그 고난의 폭풍 속에서 그 요나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며 달려오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피하며 끊임없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정면으로 만나서 내 인생의 폭풍이 요나처럼 잔잔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널리 전해.
하늘 아버지, 오늘 요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또 멀리 달아나는 그 요나를 향해 땅끝까지 쫓아가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사랑의 기별로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떠나가고 있다면 오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수많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 또 순종의 역사가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우리 주님 앞에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매일의 신앙. 그대는 그대 일에 관하여 맹세를 많이 하여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그대가 부정직하게 하려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대는 이를 느슨하게 하였다. 그대는 고용주가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하고 그대도 그들의 까다로움에 대책이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대는 이를 지나치게 느슨하고 허술하게 하며 깔끔하게 해치우지 않는다. 그대는 이 점에 있어서 개선해야 한다. 그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명예로워야 한다. 하나님의 검사를 통과할 정도의 수준으로 일을 마감하라. 어떤 일이든지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투쟁 중에 있는 아내를 돕도록 하라. 말을 조심하고 세련된 예의범절과 상냥함을 개발하라. 그리하면 보상을 받으리라. 가정개혁. M 형제여, 내가 본 바로는 그대가 하나님께 간합되기 위해서 해야 될 큰 일이 그대 앞에 놓여 있다. 자아가 너무 두드러져 있다. 그대는 급하고 감정에 치우친 기질을 갖고 있으며 가정에서 독단적이며 횡포를 행사한다. M 자매는 살림에 소홀하고 정갈하지 못하다. 그녀는 짜임새와 단정함이 없다. 그러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 M 형제여, 그대는 아내를 깎아내리고 독재적이며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대의 압제를 두려워하지만 그대의 잘못된 습관들을 바꿀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것들이 가정을 실증나게 하고 마음에 들지 않게 만든다. M 형제여, 그대는 가족에 대한 현명한 길을 택하지 않았다. 자녀들이 그대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사랑보다는 증오가 많다. 그대의 아내는 그대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대는 사랑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대는 극단주의자이다. 그대는 자녀들에게 가혹하고 냉엄하며 자의적이다. 그대는 그들에게 진리를 말한다. 그러나 일상생활 중에서 그 원칙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대는 인내심과 지구력이 없고 용서하는 정신이 없다. 그대는 너무 오랫동안 그대의 정신을 만족시켜 왔으며 거슬리면 즉시 감정을 터뜨리게 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도록 충분한 노력을 할지 매우 의심스럽다. 그대에게는 인내력, 지구력, 온화함, 사랑 등이 없다. 그대가 참된 신자가 되려면 이러한 기독교적 은혜를 가져야 한다. 그대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심지어 그대의 아내나 자식들에게도 격려의 말이나 친절한 행위를 아끼고 있다. 그대의 가족을 위해 친절한 말, 밝은 표정, 칭찬과 찬성의 표현을 길러라. 왜냐하면 이것은 그대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비난이나 성급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마구잡이로 다스리고 싶은 욕망을 굴복시켜라. 그대는 가장 호감이 가지 않는 성격, 꽉 막힌 성격을 갖고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기적이며 인색하게 대한다. 그대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든지 심지어 가족의 필요까지도 희생하려 한다. 그대는 인간의 칭송과 부추김을 얻을 경우에는 후하게 대한다. 그대가 후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치르는 큰 희생으로 천국을 살 수 있다면 분명히 사고 남았을 것이다. 그대는 자신을 높일 수만 있다면 최악의 불편함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통해 그대는 박하와 근체의 십일조를 드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저버렸다. 그대는 가정에서 공정하지 않다. 그대가 가정에서 할 일이 있다. 먼저 아내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라. 그리고 자식들의 형편을 보살피라. 그들에게 풍족한 양식과 편안한 옷을 마련해주라.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아내와 자식들뿐만 아니라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라. 그리고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호의를 베풀어라. 그대가 이런 일에 후한 것은 칭찬받을 요소가 된다. 그러나 그대의 최초의 최상의 신성한 의무는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남들에게 호의를 베풀므로 가족들이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대의 자선과 관대함이 그대의 가정에서 나타나게 하라. 그들에게 그대의 애정과 관심과 보호와 사랑에 대한 증거들을 주라. 이것이 그대의 행복과 큰 관계가 있다. 그대의 아내를 흠잡고 꾸짖는 일을 그만두라. 왜냐하면 이것은 그대를 더욱 공경에 빠뜨리고 그녀를 지옥에 넣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대의 집안에 새 질서가 서기까지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곳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부족한 것은 재산이 아니다. 그러나 그대가 책망을 받을 때 그대는 교회가 원하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한다. 그대는 여기서 속고 있다. 그대는 돈을 너무 헤프게 썼다. 그대는 구원을 얻고 교회에서 지위를 얻는 것이 돈으로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니다. 결단코 아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드디어 보아스는 희생이라는 커다란 무기와 사람들의 편견을 깨뜨리는 결단을 통하여 나오미의 가정과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기업무를자의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보아스를 향하여 베들레헴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박수를 치며 축복을 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1절로 12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너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엘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너에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보아스의 위대한 결단은 베들레헴 사람들과 장로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실 보아스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베들레헴 사람들은 돌아온 나오미 아픔을 함께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며느리 룻의 행동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나오미가 이방인 며느리를 사랑으로 아끼고 돌보며 며느리 룻은 진심으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존경하고 모시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 모압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룻이 보아스의 추수장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던 모습도 보았습니다. 젊은 여인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묵묵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성문에서, 물기는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나오미와 룻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보아스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자마자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한 축복을 살펴보십시오. 첫째, 여호와께서 너의 집으로 들어간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해달라고 축복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의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은 룻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사람들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누구입니까?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부인들로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시조인 아들들을 낳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 민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들의 어머니들을 상기시키며 이방 여인인 룻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라헬과 레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아들들을 생산하고 그의 후손이 오늘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창하듯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그들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룻이 오르바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다면 이러한 칭찬과 축복을 들으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도 이러한 룻과 같은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비록 죄인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신 놀라운 의의를 통하여 하늘을 약속받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되기를 원한다고 반복해서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히브리 문학에서 자주 사용하던 반복 사용법으로 특별한 강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약속을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하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알았지? 잊으면 안 돼? 꼭 기억해야 돼?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보아스의 모든 것들이 칭찬을 받고 그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기를 바란다는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력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 강하고 굳세게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다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마을 사람들과 장로들이 특별히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의 권리를 성실하게 수행하기를 바란다는 마을 사람들의 소망이 담겨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소년 여자로 너에게 후손을 주사 너의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르스의 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년 여자는 룻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룻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아직도 룻이 젊은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년을 남대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어리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전체적인 문맥상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소년 여자에게 후사를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귀한 후손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다 지파에 대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바로 유다와 다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첫째가 엘이요, 둘째는 오난이었습니다. 셋째는 셀라였습니다. 다말은 바로 첫째 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엘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당시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둘째인 오난이 기업을 물려줘야 하는데 오난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빵에 설정을 해버렸고 분노하신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오난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세 번째 셀라가 그 기업물자의 권리를 행사했지만 셀라가 죽는 것을 염려한 유다는 다말을 고향 땅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셀라가 자라기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다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러 딤나에 올라갔다가 성문 곁에 앉아있던 여인을 만나 동침을 했는데 우리가 잘한 것처럼 그가 바로 자신의 며느리였던 다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베레스입니다. 그 베레스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자랑스럽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놀라운 축복을 받으라고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며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은 그들의 축복처럼 훗날 그렇게 분명히 될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는 자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복의 대상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